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2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요. 존 메이어의 Friends, Lovers or Nothing. 친구, 연인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의 곡이었어요. 굉장히 훈남 아티스트죠. 굉장히 멋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존 메이어. 얼마 전에 내한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존 메이어의 Friends, Lovers or Nothing 2부 첫 곡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김영숙님, 윤디님, 5월 21일은 저희 아빠 76번째 생신이세요. 부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생신을 한 해 한 해 맞이할수록 애틋하네요. 작년 생신 때는 케이크 촛불을 끄시는데 짠한 마음에 눈물이 나기도 했답니다. 아버지께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즐거움조차도 느낄 수 없으세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자식들 앞에서 힘든 내색 한번 안 하시고 오히려 아빠,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신다고 늘 미안해하시는 우리 아빠. 그리고 아빠 곁에서 힘든 시간 함께 하시면서 친구처럼 때로는 누나처럼 늘 힘이 되어주신 엄마. 고맙고 사랑합니다. 두 분 오래오래 사세요. 무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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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김영숙님의 아버지, 네, 아버님 76번째 생신 너무너무 네, 축하드리고 지금 자정이 지났으니까 날짜로는 지금 5월 21일이죠. 네, 저희 경청에서 가장 먼저 축하를 해드리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EBS 리슨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전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2시부터 2시까지 네, 2시간 동안 함께 좋은 음악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김영숙 님이 신청하셨어요. 인순이의 아버지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 오래도록 고맙도록 이렇게 두 곡 듣고 책 읽어주는 여자 시작합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왜 이렇게 자주 뵙는 것 같죠? 느낌이.
매일매일 보니까요.
그죠. 네. 네. 박기빈 아나운서는 이렇게 자라면서 아니면 평소에 엉뚱하다. 아, 너 참 엉뚱해.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나요?
엉뚱하다라는 말은 별로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은데요.
4차원 막 이런.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저 4차원 같아요.
아니요. 1차원. 아, 1차원 아니고. 그냥
1차원?
2, 3차원 정도?
네. 아무튼 4차원보다 더 안 좋은 게 1차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1차원은 무슨 그
네, 네. 3차원 받았어.
1차원 아니고요.
네, 네.
한 2.9차원 정도. 네.
네, 윤환 씨는 네, 엉뚱하신 편인가요? 엉뚱하시네요.
저요? 저는 좀 가끔 들었죠, 그러니.
아, 정말요?
네. 근데 그런 엉뚱함이 없으면 예술하기 힘들어요.
아, 네. 맞다. 윤환 씨는 예술가죠.
네.
저는 네. 엉뚱하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근데 저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엉뚱하다까지는 이런 소리는 안 들어봤는데, 이번 주 읽어드리는 책, 김영하 작가의 산문집이죠. 랄랄라 하우스 이 책을 읽으면 와 이분 참 엉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죠. 어제부터 읽고 있는 책이죠. 랄랄라 하우스. 아, 너무 좋아하는 제가.
네.
이렇게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나치는 것보다 왜 이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좀 다른 그 접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제 이 책과 함께 하시면 유쾌 발랄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은요, 그, 우리가 매일 아주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윤환 씨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 자주 이용하세요?
뭐 별다방.
콩다방.
네.
그런 거?
커피 콩.
네.
톰과 톰, 뭐 이런 거.
네네.
글쎄요, 저는 근데 커피를 잘 안 마셔서. 네.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프랜차이즈 너무 많아서.
정말 많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거부감 드는 거 있잖아요.
네.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왜 이렇게 개인이 하는 작은 막 커피 이렇게 가게 같은데 오히려 더 찾게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첫 번째 글은 이 커피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글이거든요. 아마 윤환 씨는 이 작가님의 생각에 좀 공감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요. 지금 읽어드릴게요. 미국식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증식 속도가 무섭다. 이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우선 손님을 줄 세운다. 직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있으며 그들 머리 위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커피 이름이 적혀 있다. 이탈리아어와 영어가 뒤섞인 커피 이름들은 신참 고객들을 주눅들게 만든다. 프라푸치노가 뭔지 블렌디드가 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다. 먹고 알아내는 수밖엔. 그리고 이들은 모두 마일리지 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10잔을 마시면 한 잔을 거저준다는데 그거 한번 얻어먹으려면 매번 온 지갑을 다 뒤져야 한다. 겨우 주문에 성공한 손님들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옆으로 이동해야 한다. 거기서 자기가 주문한 것이 나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린다. 마침내 자기 커피가 나오면 감지덕지 받아들고 빈자리를 찾아 앉는다. 커피 나왔다며 손님을 부르는 소리는 끝없이 이어지고 커피 가는 소리는 또 왜 그리 요란한지. 그런데도 직원들은 모두가 씩씩하고 태연하다. 미국식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질문이 많다. 어느 미국 영화의 주인공은 이런 커피 프랜차이즈를 일컬어 커피 한 잔 시킬 때마다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커피숍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정말이다. 카페인이냐 디카페인이냐 뜨거운 거냐 차가운 거냐 작은 거냐 큰 거냐 아니면 왕창 큰 거냐 여기서 마실 거냐, 가지고 갈 거냐, 머그컵이냐, 종이컵이냐, 마일리지 카드는 없느냐, 혹시 케이크는 안 먹느냐, 묻고 또 묻는다. 손님들은 그때마다 답을 해야 한다. 일단 그 자리에 선 이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스핑크스의 질문인 것이다. 그래서 단골들은 자주 먹는 것을 정해놓는다. 그래야 직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을 흘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뭐 좀 새로운 거 하나 마셔볼까 생각하면 허둥대게 된다. 네, 아, 그래요? 네, 얼마요? 아, 네. 이런 대화를 하고 옆으로 이동하여 기다리면 내가 주문했다는 커피를 받아들게 되는데 도대체 왜 이 커피를 주문하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내가 마시려던 커피가 정말 이 아이스 화이트 프라푸치노 톨 사이즈였단 말인가. 혼란스럽지만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게 미국식 삶의 요체다. 다 마신 후에 빈잔을 반납하는 것도 손님의 신성한 의무다.
낭독이에서 들으신 곡은 김현철 에스프레소 마키아토였습니다. 어, 그렇죠. 이 커피 프랜차이즈.
네. 네.
거기 가면 괜히 뭐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갔는데 손님 새로 나오신 뭐 먹으면 뭐 드리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네, 이벤트 있고요.
네,
뭐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식당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오늘의 특별 뭐 이런 거 전 좀 끌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또 식당은
막 셰프스 스페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먹어보고 싶어요.
셰프가 추천하는 네. 오늘의 요리. 네. 맞아요.
아마 식자재 그 잘 안 팔려서 제일 오래된 걸로 만들 텐데.
뭐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예전에는요, 그 이런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메뉴 고민하고 주문하고 또 음식이 자리까지 서빙되고 그런 게 당연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프랜차이즈들 때문에 손님들이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손님인데. 맞아요. 이런데 근데 많이들 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읽어서 그렇지만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네.
어, 그냥 가게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비싸요.
비싸죠. 맞아요.
커피 하나에 설렁탕 가격이에요. 네. 근데
그렇긴 하죠.
이게 언제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먹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
맞아요.
습관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그게 맛을 느끼려고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습관처럼 먹는 건지 왜냐면 밥 먹은 값이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 커피 값이 어마어마해요. 카드
비싸죠.
보면.
네. 맞아.
그래서 저는 커피를 안 먹어요.
아, 그래서요?
돈도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카페인이나 이런 거 그리고 커피 먹으면 이빨이 좀 누래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차를 마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또 이런 데 많이 좋아하고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어요. 아, 왜 그래? 좋은 점도 많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죠.
일단 뭐, 예전엔 그냥 커피, 그냥 한 종류만 마셨다고 하면, 우리 예전에 믹스 커피 많이 먹을 때는
네.
그냥 그거, 그렇게 먹는 건 줄 알았고, 뭐 아메리카노라고 하면 그냥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많잖아요, 종류가.
네.
그러니까 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커피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가 필요한 거죠. 이야기할
네.
곳 뭐 이런 거. 그래서 같이 오랜 시간 좀 수다 떨 수도 있고 또 이제 테이크아웃이라 그래가지고
네.
가져갈 수 있는 일회 그 일회용 용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편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많이들 이용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우리가 너무 여기에 좀 익숙해져서 그렇긴 하지만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
맞아 맞아. 평소 생각 안 해봤던 것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자.
네.
이런 의도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작가 김영아의 산문집 랄랄라 하우스. 네. 이번에는 또 어떤 것에 이의를 제기하시겠습니까?
궁금하시죠?
네.
이번에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인데요. 내가 누릴 수 없는 사치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사치. 일전에 본 어느 책에서 저자는 비행기에 대해 이렇게 논평하고 있었다. 빠르다는 것 말고 좋은 게 뭐 있나. 자리는 좁고 탑승 절차는 복잡하고 기내식은 천편일률적이다. 갈아타기라도 하면 더 고역이다. 맞는 말씀. 갈수록 비행기 타기는 고역이 되어가고 있다. 허리띠 풀고 구두 벗어가며 무시무시한 검색대를 통과하면 해체된 짐을 다시 정리하여 들고 멀고먼 게이트를 찾아 걸어가야 한다. 이런 통찰은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아무데서나 통화할 수 있다는 것 말고 휴대폰이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유선전화보다 안정성이나 통화 품질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바로 휴대전화다. 오직 아무데서나 걸 수 있다는 것. 이게 휴대전화의 거의 유일한 강점이다. 물론 폐해는 너무도 많아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친필과 타이핑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빠르고 저장 가능하다는 것 말고 컴퓨터가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글쎄, 사실은 이것 말고도 장점은 더 있을 것이다. 편집이 쉽다는 점, 다른 형태로 변형하기 쉽다는 점, 전송이 쉽다는 점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로 글을 쓰면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다. 우선 손으로 쓰기는 폰트의 다양함에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들을 압도한다. 만인 만색. 그리고 글자 크기의 다양함과 섬세함에서도 손으로 쓰기가 단연 앞선다. 10포인트니 11포인트니 하는 구분이 손으로 쓰기에는 없는 것이다. 다양한 그림과 도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화장실의 낙서를 보면 손으로 쓰기의 강점들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그 낙서들은 작가의 기원과 욕망을 그림과 글을 섞어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작 당시의 정서까지도 그대로 전달된다. 컴퓨터로 쓰인 원고에서는 여간해서 작가의 창작 당시 정서를 단박에 알아채기 어렵다. 글은 대체로 똑같은 크기로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어 한참을 읽어야 어떤 감정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손으로 쓰는 이들이 정말 부러울 때는 바로 이런 때다. 카레 노래의 저자인 김훈 선생은 글을 쓰러 여행을 다닐 때 거의 가지고 가는 게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운주사 부근에서 글을 쓰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냥 그 동네에서 적당한 방을 구한 후 주인에게 작은 안진뱅이 책상을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고는 동네 문구점에 가서 연필 몇 자루와 종이를 구해와 집필을 시작하는 것이다. 얼마나 가볍고 간단한가. 그뿐 아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도 그의 원고를 날려버릴 수 없다. 선생은 1kg도 안 되는 원고를 챙겨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컴퓨터 없이는 글을 쓸 수 없는 나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치를 누릴 수 없다. 컴퓨터로 소설을 쓴다고 해서 김훈 선생보다 꼭 빨리 쓴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연스레 이런 회의가 꾸물거리며 솟아오른다. 저장 가능하다는 것과 조금 깔끔하게 보인다는 것 말고 이 쇳덩어리가 좋은 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렇지만 이 글 역시 컴퓨터로 쓰고 있다. 이미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리앤 라임즈 그리고 엘튼 존 함께한 Written in the Stars 였습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사치라는 글이었어요.
네.
박기별 아나운서는 손글씨 많이 쓰시나요?
요즘에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요즘 다 타입.
맞아요. 다 컴퓨터로 워드 작업을 하고 아주 가끔 뭐 일기 쓸 때 정도?
일기 맞아요. 일기 쓰신다 그랬죠.
손으로 쓰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거의 뭐 컴퓨터로 작업을 하죠.
저는 손글씨 많이 써요.
어떨 때요?
그냥 뭐 가사 쓰고 이럴 때도 손글씨로 하고. 네. 굉장히 악필이거든요, 제가.
아, 정말요?
네. 제가 쓰고도 제가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악필 중에 천재가 많다고 하던데.
그죠. 천재 아니면 그 바보. 네.
네, 천재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 손글씨에 좋은 점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창작 당시의 정서까지도 그대로 전달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네.
화장실에서 본 낙서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계세요?
화장실 낙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았는데.
전 전화번호 같은 거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요?
네.
전화번호를 적어요?
화장실에서 글씨를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펜을 들고 들어가나요?
그런 거죠.
펜을 들고?
그러니까 쓸 수 있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책가방 같은 거면 학생들이었나 보죠?
학교 화장실에 특히 낙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 이름 써놓고 누구누구 뭐 바보 이런 거 써놓기도 하고.
아,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그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뭐 화장실에서 본 거 기억 안 나세요?
전화번호요?
왜 거기 전화번호 왜 적어놨지? 이상하네.
모르겠어요.
아, 전화를 받다가 상대편 전화번호 뭐 이렇게 메모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이렇게 오래된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맞아.
벽에
맞아요.
사람들 막 글씨 쓴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누구 누구 왔다가
맞아요, 맞아요.
뭐 음식 대박 맛있어요.
막 이렇게 써 있고 누구 이름 적어놓고 가운데 하트 그려놓고
사랑해.
맞아.
그런 거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했어요? 확실합니까?
하셨어요?
저는 시는?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음식점에 적혀 있겠군요. 다 다른 이름으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외국 가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제 사인 해놓고
어디다가요?
그냥 뭐 막 무슨 이렇게 왜 유럽은 이런 무슨 뭐라죠 고성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다가요?
고성이라든지 뭐.
그 역사적인 건물에 낙서를 하셨다고요?
거기 글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탁 써놓고 혹은 뭐 성당 같은 데 가면
성당에다가 심지어?
아니 그 벽에다 썼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게 종이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A4 용지 이렇게 4분의 1 정도로 자른 종이가 이렇게 차곡차곡 있고
상당해요.
그리고 옆에 펜이 있어요. 그렇게 넣는 함 같은 게 있고 그 뭐 자기 그 뭐, 쓰고 싶은 말 쓰라고 넣는 건가?
그럼 뭐 기도 같은 거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네.
그걸 적어서 혹시 그 함에 넣는 게 아닐까요?
저는 거기다 사인 제 사인에서 내가 왔다 갔다.
성당에 그걸 남기고 오셨어요.
성당. 평소에 다니지도 않는 성당.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자 보면 이제 그때 그러니까 손글씨는 정말 여기 보면 그때 내 마음이 담기거든요.
맞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이렇게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편리해진 것도 많지만 대신에 잃어버린 것들도 또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 제 기억에는 이제 예쁘게 글씨체 예쁘게 한다고 사람들이 연습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글씨 잘 쓰던 사람도 이제 안 써버릇하니까 이제 글씨체도 조금 좀 삐뚤어지고
그래서 그런 제가 필이 됐나 보다. 연습을 안 해서.
안 써버릇해서. 네. 그렇구나. 그럼 천재가 아닌 걸로. 연습 부족인 걸로.
네.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 김영아 작가의 산문집 랄랄라 하우스. 네, 오늘도 함께 해봤는데 이 책은 참 정말 유쾌하고 재밌는 책인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일상에 대해서 정말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굉장히 악필이 아니셨을까? 네, 개인적으로 약간 천재과이신 것 같아요. 이게 글 쓰는 거 보면
그래요?
접근 이 뭐라 그러죠? 생각하시는 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너무 좋은 재밌는 책.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기민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노리플라이의 그대 걷던 길 그리고 스웨덴 세탁소 동행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내일은 라이브 음악으로 마음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너에게 보내는 노래가 있는 날입니다. 남성 듀오 투빅과 함께합니다. 라이브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너에게 보내는 노래 게시판에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랄랄라 하우스 중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싶은 문장 하나. 세상은 질문한 자의 것이고 답변만 하다가는 질문하는 사람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말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왜? 왜 그래? 냐고 물으면서 발칙하게 살기. 내일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알란 팔슨스 프로젝트의 Don't Answer Me 들으시면서 문 닫겠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 있는 밤. 저는 유난이었습니다. 전 내일도 여기 있을게요.